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점령하고 있던 탈 아프르시를 어제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제 ISIL 반군들은 항복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 아프르시 탈환으로 니메브주 전역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탈 아프르는 모술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부터 다른 ISIL 점령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은 지난 8월 20일부터 탈 아파르 탈환전을 시작했습니다. 미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불어난 물이 여전히 이 일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진 허리케인이 오늘 루이지애나주 일부에 10cm에서 20c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휴스턴에 폭우가 내릴 위험이 사라졌지만 주변 지역에 불어난 물이 주는 위협이 여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폭우가 내린 휴스턴시 동부 보먼시 당국은 배수 기능이 중단돼 복구 작업을 하려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휴스턴시 당국은 인근에 있는 화학 공장이 오늘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최근 자국 정부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민간인들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 25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소말리아군이 바리르 마을을 공격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도 당시 작전에 미군이 참여했다고 최근 확인했습니다. 바리르 마을은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기 위한 소말리아 내 종족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소말리아 정부군과 아프리카연합평화유지군은 이달 초부터 이슬람 반군으로부터 바리르 마을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정부는 오늘 이번 사건을 조사할 고위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오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규슈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공군기들은 편대를 이뤄 비행하며 통신 상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에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미군 B-1 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이날 지상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풍 몬순으로 인한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인도 뭄바이에서 오늘 6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적어도 7명이 숨졌고 많은 사람이 잔해 속에 갇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약 100년 된 낡은 건물로 뭄바이에서는 지난 한 달 새 건물 3채가 무너졌습니다. 몬순으로 인한 우기를 맞이한 뭄바이에서는 지난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우기를 맞은 서남아시아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해 지금까지 약 1200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 사망 20주기를 맞아 영국 안에서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는 오늘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 많은 사람이 왕세자비가 살던 런던 켄싱턴군 앞에 모여 꽃을 바쳤습니다.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는 36살이던 지난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와 결혼했던 그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했습니다.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단아한 용모와 활발한 행동으로 생전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요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는데요.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영국인데요. 이렇게 영국 왕실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국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비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지 오늘로 20주기가 됐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조용하고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기존 왕실과는 달리 에이즈 환자, 성소수자,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아들인 윌리엄, 해리 왕자에게도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어울려서 축구 경기나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직접 구입하는 등 허물없고 격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 왕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 왕실이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존경받는 왕실이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다이애나 비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남긴 소탈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많은 언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는 16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에서 28도, 함흥 15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3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에길 올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Find the Way 함께 감상해 보시죠. Lately I've been feeling a little lost. Everything seems alright but something's wrong. Nobody sees it. I mean come on. I'm barely hanging on. I'll find a way. I've been in these woods before. I have seen the night. Find a way. Above the trees, behind the clouds, the moon's reflecting light. I've always almost made it. I'm always almost there. Yeah, you know the world's not always fair. I'm not playing the game, I'm not sending prayers, I'm just like, so what, who cares, 'cause I'll find a way. I've been in the woods before, I have seen the night, find a way. Above the trees, behind the clouds, the moon is shining. There's no more love left inside. When all your cards have been declined. When all your dreams are out of sight. And everything's just not alright. Find a 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푸젠성에서 5개 신흥경제개발국 모임 브릭스 제9차 정상회의가 오늘 주말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또 다른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동참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총리가 오늘 도쿄에서 만나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변함없는 경제와 안보 협력을 다짐했고요. 이어서 최근 인도와 베트남의 교역이 크게 늘고 있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흥 5개 경제개발국들의 모임이죠. 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군요.
네. 이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표기 앞자를 모아서 브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2000년대 이후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5개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브릭스 정상들이 오는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푸젠성에 있는 샤먼시에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중국은 이번 브릭스 제9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푸젠성과 샤먼시 당국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예산 투자와 인력을 집중해서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샤먼 시내에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오래된 건물들의 외벽을 새로 칠하는 등 환경미화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고 행사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브릭스 5개 국가가 모이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예, 먼저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갖췄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적으로 발전해온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머지 나라들을 함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배경으로 고속성장하는 나라들을 이 국제금융계에서 2000년대 초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2003년에 이 브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더해서 브릭스가 됐습니다.
네. 자,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들의 모임인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 국력면에서 기존의 유럽 선진국들을 제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브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던 골드만 삭스의 2003년 세계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는 이 기존 선진국들인 G6,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에서 미국과 일본만 앞으로도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걸로 예측했는데요. 이 나머지 유럽 나라들의 자리를 브릭 국가들이 대체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는 2050년경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새로운 G6가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 요지였습니다.
예. 2000년대부터 이 브릭스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신흥경제개발국들의 대표적인 발전 모델은 수출주도형 경제였습니다. 이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싼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존 선진국들에 내다 파는 것이었는데요. 이 한국과 일본의 발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식의 교역 의존 경제는 한계에 부딪혔고요. 이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이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인구 대국, 거기에 이를 뒷받침할 자연자원까지 가진 나라들이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의 의제는 뭡니까?
예, 브릭스 정상회의는 올해로 9번째인데요. 이 브릭스 체제 첫 1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직접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과 주제를 내외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요. 보호무역주의 반대 그리고 1대1로 협력 등 큰 주제 아래 국가 간 전자통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적재산권 협조 등을 중심으로 정상 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왕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보호무역주의 반대 그리고 1대1로 협력을 두 가지 큰 주제로 잡은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서양 국가의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브릭스 국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브릭스 체제는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새로운 세계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각종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거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를 의식한 내용으로 풀이되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서 세계 경제의 지도력이 빈 공간이 생긴 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 확대를 기치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 브릭스 정상회의 전체 일정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챙긴다고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행사 일정을 통틀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이 부문별 실무회의까지 모두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브릭스 정상회의에 신경을 쏟는 것은 이 집권 2기 국가지도부를 구성할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이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이 다섯 개의 초청 국가들도 참가한다고 하던데요.
네. 멕시코와 이집트, 태국, 타지키스탄, 기니 등 다섯 개 나라 정상이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로 동참합니다. 이 중국 정부는 브릭스 플러스 모델이 이번에 샤먼 제9차 정상회의부터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신흥 개발국들인 브릭스와 이 개발도상국들인 플러스의 협력을 통해서 이 브릭스 체제의 국제경제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중국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청국가들이 이번 브릭스 회의에 동참하는 계기는 어떻습니까?
멕시코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이 자국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수출입 상대를 돌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원조금을 삭감하거나 보류하면서 경제협력 대상을 새로 찾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태국과 타지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유럽 연계 경제 협력체인 1대1로 참가 대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과 영국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했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쿄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에도 변함없이 두 나라 사이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양국 정상들의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직후라서 오늘 양국 정상의 만남은 먼저 이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서 개최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메이 영국 총리를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외국 정상이 일본 NSC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4년 토니 에버트 호주 총리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두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성명에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모은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앞으로 보다 강력한 대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자, 이 정상 간 합의에 의한 일본과 영국의 경제협력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예, 지난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뒤에 현재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영국의 지위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교류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였는데요. 메이 영국 총리는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한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EU 탈퇴 후 영국은 일본과의 무역 투자 관계에 전혀 새로운 수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변함없는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의 이런 요청에 일본 측은 어떻게 답했나요?
이 아베 일본 총리는 당분간은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영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싸고 벌어질 양국의 교역상 혼란을 우려한 발언인데요. 현재 일본과 영국 사이에 적용되는 각종 무역과 경제교류 관련 협정과 조약 등이 EU와 맺은 것들이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벗어난 뒤에는 이것들을 모두 다시 협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규약들을 이어나간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요?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영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통상이 가능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규제 없는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함께 해소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간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인도 기업인들의 베트남 투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3월 말로 인도에 대해 베트남 투자는 연간 20억 달러에 달했고요. 양국의 교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라드하 크리시나 베트남 주재 인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양국 교역 규모가 오는 2020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두 나라가 지난해에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간의 관계도 좀 격상시켰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합의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에는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인도는 낙후한 베트남의 농업, 제조업, 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는 또 베트남에 18억 달러 규모의 화력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6년에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 무역 규모를 1천억 달러로 책정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추고 이 균형 있는 무역 규도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에는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74년과 1988년 그리고 2014년까지 세 차례나 물리적 충돌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예, 베트남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인도와 석유 채굴 작업도 함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베트남 국영 석유 가스 공사와 인도 국영 석유 회사의 자회사가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채굴 작업을 함께 진행해 왔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인도 측에 남중국해 석유 채굴권을 2년 동안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인도에 비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도가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인도는 우선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대국이자 같은 군사 강국들인 인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데요. 이 베트남처럼 인도도 중국과 지난 1962년 국경 갈등으로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두 달 넘게 양국 군대가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이 전면전 직전까지 갈 만큼 대치한 일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에 인도와 베트남은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서 연설했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감세 등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이민자 보호도시 규제 계획에 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미 상무부가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연방의회가 한 달여 동안의 여름 휴회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엽니다. 가을 회기에 다뤄질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조세개혁을 꼽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embracing a new economic model. It's called very simply.
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기업이 미국 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성장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또 미국 도시와 지역 사회의 재건을 돕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업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까?
네, 세금 제도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법인세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에 끌어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his is our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to deliver real tax reform for everyday hard work.
네, 열심히 일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진정한 세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건데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한 그런 기회라면서 이를 해내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가 조세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의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의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별로 눈에 띄는 업적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세개혁은 오바마 케어 폐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안이 상원 통과에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 대표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 곧 조세개혁안이 이제 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공화당은 올해 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연설을 환영했습니다. 뭐 집회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세금을 줄여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 상식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집회를 전후해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조세 개혁안의 골자를 공개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해외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개인소득세 등급은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합니다. 세금 공제 항목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등 바로 몇 가지만 예외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속세도 폐지한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다양한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이런 조세 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수천 쪽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세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여러 기업 단체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부 사항에 관해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행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안이다, 부자들을 위한 안이다 라면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또 적자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정부 수입을 어떻게 보완할지, 어떻게 적자가 생기지 않게 할지 확실히 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텍사스주가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시행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일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법 조항인데요.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연방 법원이 어제 이민자 보호 도시를 규제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감과 관련해서 연방이민국에 협조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연방이민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까지 이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샌 안토니오 지방법원의 올란도 가르시아 판사는 텍사스주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벗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법원 판결은 텍사스 지역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텍사스주가 승리하고 또 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제5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1심 판결을 내린 가르시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제5 항소법원은 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버트 주지사는 이번 법원 판결이 텍사스를 지역 사회를 안전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이 법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그런 조항이라면서 이 때문에 오히려 또 지역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민자 보호도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뭐 피난처 도시라고 흔히 말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한다던가 또 신분하지 않...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한다던가 또는 이들을 수감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뉴욕과 시카고 등 미국의 여러 대도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탄복이라든가 감시 카메라 등 경찰 장비 구입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건데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가 소송을 제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가 수요일 지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수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잠정치 2.6%보다 오른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 2.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였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년여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분기에 3.2%를 기록한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앞선 1분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의 잠정치가 2.8%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치는 3.3%에 달했습니다. 상무부는 우선 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소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건축과 장비, 지적 재산 분야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산업 투자 역시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향 조정된 반면에 하향 조정된 부분은 없었나요? 네,
있습니다. 정부 부문의 지출이 잠정치 0.7%에서 0.3%로 수정됐는데요. 특히 주와 지방 정부의 지출이 1.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번 수정치가 최종 결과는 아닌데요. 상무부는 잠정치와 수정치에 이어서 다음 달에 이 최종치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네. 자, 분기별 성장률이고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만 이 GDP 성장률 3%,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경제 성장 속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이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제 지표가 형편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목표치를 내려서요. 연간 3% 성장을 유지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경제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목표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조사기관이죠. 의회 조사국 CBO 역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2분기는 뭐 그래도 시장의 예측보다 상향 조정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이 3분기 역시 경제 성장률이 3% 정도는 되리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이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3분기 성장률의 절반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한번 성장세로 돌아간 경제는 계속 회복세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으리란 의견이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정유 회사들이 전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석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2009년에 닥친 경기 침체처럼 미국 경제가 좀 크게 흔들릴 징후는 없다는 겁니까?
네.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요. 올해 총 2.1%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2018년에는 이 2.8%로 더 빠른 성장세를 전망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내년 초에 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앞으로 군사 부문, 기간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성악가로 20세기 최고의 여성 알토로 꼽히는 메리언 앤더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키가 큰 흑인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메리언 앤더슨입니다. 메리언은 노래를 부르며 종종 눈을 감습니다. 청중을 보는 대신 그들의 느낌, 그들의 마음의 소리로 다가갑니다.
네, 메리언 앤더슨은 역사상 최고의 콘트랄토, 그러니까 여성 최저음 영역의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작 자신이 태어난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호응을 얻지 못한 가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메리언 앤더슨은 유럽에서 먼저 더 환영을 받았고요. 정작 미국에서는 훨씬 뒤에서야 인기를 얻었죠.
예. 메리언 앤더슨이 태어날 당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다 그렇긴 했습니다만 흑인들이 좀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메리언 앤더슨은 1897년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역시 무척 가난한 집안이었죠.
네. 자, 그리고 메리언이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잘 불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잘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노래를 한 것이 5살 때 교회였었는데요. 이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노래 솜씨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 기독교 신앙심이 깊어서요. 교회 노래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그녀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인종차별 때문에 평생 단 한 번도 정규 음악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참 속상하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예. 자, 그런데 다행히 메리언이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유명한 성악교사 주세페 보게티를 찾아가게 되죠.
네. 이 보게티는 노래를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이 몹시 긴장을 했던 메리언이 이때 부른 노래가 성가인 Deep River, 깊은 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조용히 노래를 듣던 보게티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던 보게티는 메리언의 노래에 감동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는 당장 내일부터 레슨을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이 보게티는 나하고는 2년만 공부하자.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어떤 사람한테 가도 레슨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두 차례 큰 무대에서는 기회도 있었다죠?
네. 1924년에 메리언은 처음으로 당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 홀인 타운홀에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연을 거쳐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이 뉴욕 타운홀에 선다는 것은 음악인들에게는 대단히 영광이었을 때죠. 메리언은 흑인 연가와 클래식을 노래했습니다. 이 메리언의 목소리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요. 낮은 소리에서부터 높은 소리까지 자유롭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공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음악회는 실패했습니다. 이 흑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예.
신문들은 그녀가 소프라노도 알토도 베이스도 아니라고 혹평을 했고요. 유럽 음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정 전달도 안 된다고 난타를 했습니다.
네.
이 충격을 받은 메리언은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면서 필라델피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메리언은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회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요?
네. 이를 계기로 해서 메리언은 미국 여러 도시에서 노래를 부르는 계약에 서명을 합니다. 메리언은 주로 미국 남부 흑인들이 모이는 공연장에서만 설 수 있었습니다.
And still could not obtain accommodations in hotels or eat in some cities restaurants.
이 백인들이 투숙하는 호텔에서는 방을 얻을 수도 없었고 또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군요. 유럽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됐나요?
이 1930년대 메리언 앤더슨은 영국 런던에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장학금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당시 흑인 예술가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유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언도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In contrast, when I toured Europe, I was received enthusiastically. Concert goers were.
이 메리언은 유럽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호텔에서도 받아주었다. 유럽인들은 나를 피부색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로 판단해 주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네요.
네. 메리언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등지에서 공부도 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이 스웨덴 공연에서는 코스티 베하넨이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요. 베하넨은 메리언의 목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렬하고 구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아주 성공적인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럽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앤더슨의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유럽 사람들은 메리언의 흑인 연가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이 메리언은 이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순회 공연해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유명한 핀란드 작곡가 진 시벨리우스의 곡을 노래했습니다.
예.
시벨리우스는 메리언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 집 지붕이 너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1930년대 전반 메리언은 유럽 각국에서 무려 116회에 달하는 순회 공연을 가졌는데요.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왕 앞에서도 공연을 했다고 하죠.
네, 메리언은 이렇게 유럽에서 성공을 하자 모국인 미국에서는 이제 어떨까 이제 시험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반응이 좋아졌나요?
여전히 냉담했죠.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예. 자, 그리고 건너간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오페라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메리언의 노래를 듣게 되는군요.
여기서 토스카니니는 메리언의 노래가 100년 만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토스카니니의 이 논평은 세계 음악계로 퍼져나갑니다.
네.
드디어 메리언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에 와서는 1935년에 메리언은 다시 한번 뉴욕 타운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메리언 앤더슨이 워싱턴 DC의 컨스티튜션 홀에서 공연을 거부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미 계획된 음악회였는데요. 이 DRA라고 부르는 단체, 미국 혁명의 딸들이라 이런 이름의 단체인데요.
네.
이 메리언 앤더슨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때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였는데요. 루스벨트 여사가 대단히 분개해서 자기도 그 단체의 회원이었는데 회원을 탈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연 취소에 항의를 했지만 역시 공연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링컨 기념관 노천 공연을 하도록 주선을 해줬습니다. 메리언 앤더슨은 애국적인 노래 또 성가들을 불렀는데요. 시야가 보이는 곳에는 다 인파였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흑인 백인이 어우러진 7만여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55년 메리언 앤더슨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미국 오페라 악단에서 흑인 가수가 정규 가수로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네, 메리언 앤더슨은 이렇게 해서 일생 동안 수많은 상을 받았고요. 1959년에는 미국의 유엔 친선대사가 됐죠.
네, 1963년에는 대통령 자유의 메달도 받습니다. 2년 후에 메리언 앤더슨은 은퇴해서 동북부 커네티커트 주에서 남편 오페우스 피셔와 조용한 여생을 보냅니다. 그녀는 1993년에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들은 메리언 앤더슨이 목소리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에서도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여성 알토로 꼽히는 메리언 앤더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ummed out, bummed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bummed ou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s wrong? You seem bummed out.
Oh, yeah. I'm bummed out. I won't be able to attend my mother's birthday dinner because I'm working late tonight.
본문을 들어보면 제가 제이슨에게 What's wrong? You seem bummed out.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Oh, yeah. I am bummed out. I won't be able to attend my mother's birthday dinner because I'm working late tonight. 어머니 생신 만찬에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나 실망이야.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하거든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ummed out. Bummed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s wrong? You seem bummed out.
Yeah, I'm bummed out. I won't be able to attend my mother's birthday dinner because I'm working late tonight.
Today's expression is bummed. B-U-M-M-E-D. Bummed. Out. O-U-T. Out. Bummed. Out. If you are bummed out about something, you are very disappointed, upset, or annoyed. Bummed out은 낙담하다, 크게 실망하다, 또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is bummed out about not being able to attend his mother's birthday dinner.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어머니 생신 만찬에 참석할 수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Oh, yeah, I am bummed out. I won't be able to attend my mother's birthday dinner because I'm working late tonigh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 때문에 정말 슬프거나 상심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bummed ou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Lisa, don't be so bummed out. Lisa, don't be so bummed ou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Lisa, 너무 실망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Ugh, I'm so bummed out about not being abl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onight.
는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s wrong? You seem bummed out.
Yeah. I'm bummed out. I won't be able to attend my mother's birthday dinner because I'm working late tonight.
Let's review. If you are bummed out about something, you are very disappointed, upset, or annoyed.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Faith Hill이 부른 There You'll Be, 거기에 당신이 있겠지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think back on these times and the dreams we left behind, I'll be glad 'cause I was blessed to get to have you in my life. When I look back on these days, I'll look and see your face. You were right there for me. In my dreams I always see you soar above the sky.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a place for you for all my life. I'll keep a part of you with me, and everywhere I am there you'll be. And everywhere. Thank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7년 8월 31일 오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In Paris, police confirmed the crash has killed Diana's companion, film producer Dodi Al-Fayed, and the chauffeur. You are looking at unedited video.
이날 새벽 다이애나는 연인이었던 도디 알파예드와 함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를 파파라치들이 쫓아오자 운전사는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했고 그러다가 그만 에펠탑 인근 알마다리 터널의 중간 기둥과 벽을 차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1981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다이애나는 하지만 한 해 전인 1996년 찰스 황태자와 이혼합니다. 다이애나는 이혼 후 런던 해롯 백화점 소유주의 아들이었던 영화감독 도디 알파예드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이혼 후 삶은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들의 집요한 추적이 결국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1997년 오늘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왕실은 사상 처음으로 국기를 반기로 개양했습니다. 1906년 8월 31일 오늘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로알 아문센이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 항로를 세계 최초로 횡단합니다.
The Northwest Passage was done.
당시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북동 항로와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 항로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북동 항로는 1879년 핀란드의 탐험가인 노르덴 시웰드에 의해 발견되고 남은 건 북서 항로 개척뿐이었습니다. 북서 항로 개척을 위해 15세기부터 많은 탐험가들이 노력했지만 이들은 모두 실패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1903년 탐험가 난센의 조언으로 북서 항로 탐험을 계획했고 같은 해 9월 아문센은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끝에 1906년 7월 킹 윌리엄 섬을 떠난 아문센은 북극의 얼음과 50일 동안 사투한 끝에 1906년 오늘 북태평양에 위치한 캐나다의 노망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아문센은 세계 최초로 북서 항로 개척에 성공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